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컬로에 다니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SQL 서버 MVP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내용은 SQL 서버 클라우드로 날개를 달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SQL 서버랑 그리고 요즘에 되게 핫한 그 주제죠. 클라우드랑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SQL 서버에서는 SQL 서버랑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랑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죠. 애저랑 같이 연결했을 건데, 그 같이 쓸수 있는 걸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래서 SQL 서버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떤 점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을 건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벨은 한200 정도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도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 1시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SQL 서버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래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온프레미스는 여러분 그냥 그 사용하시는 환경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애저 얘기하는 거죠. SQL 서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애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애저에서 SQL 서버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들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오늘은 온프레미스에서 애저에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이제 클라우드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일단 기준은 클라우드가 워낙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누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클라우드에 뭔가를 계속 올려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QL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큰 주제로 봤을 때 일단 한세 가지 정도 하이브리드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앤 스토리지 말고 애저 어딘가에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애저 스토리지는 블랍 형식도 제공하고요. 테이블, 큐, 파일 뭐 이런 형식, 다양한 형식을 지원합니다. SMB도 최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냐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은 고가용성 지원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컬에 같은 존에 세 개의 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상에서 손실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거고요. 게다가 옵션에 따라서 원격의 세 개의 카피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데이터가 손실되는 일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꽤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정당 500테라인데, 네, 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페타바이트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저 VM. 이게 그맨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나왔을 때 생각했던 게, 클라우드 어딘가에 내그 윈도우즈 서버가 깔려 있고 거기에 터미널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싶어 하셨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그 포커스가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파스 형식, 그러니까 SQL 서버 애저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그런 역할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 만들면 거기에 인대해서 쓰세요. 대신에 얘가 OS가 뭐고 아래 또뭐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파스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미널에 어떻게 들어가요? 뭐 우리가 패치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의를 하고 시작하셨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에서도 버추얼 머신을 제공을 합니다. 똑같이 클라우드에 여러분의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터미널을 접속해 가지고 거기에 SQL 서버를 설치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IIS 설치를 하시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직접 관리하시고 쓰실 수 있는 게 Azure VM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SQL 서버를 설치를 하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SQL 서버랑 Azure VM에 있는 SQL 서버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쓰시던 거랑 비슷하니까 사용하시는데 별 거부감 별로 없으시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이 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엄청나게 큰 SQL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눠서 쓰세요. 이런 겁니다. 터미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SQL 서버에 주소랑 계정이랑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또 중요한 거. 얘네들은 보면은 SLA를 명시를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시는 거에 보면은 서비스별로 SLA가 대부분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실제로 클라우드가 사실은 말 그대로 뜬구름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럼 서비스 장난할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99.99%면은 꽤 높은 수준의 SLA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 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속하실 수 있냐가 중요한데, 현재 온프레미스 SQL 서버가 클라우드에 뭐 스토리지든지 아니면 VM이든지 접속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나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인터넷하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에 IP는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DNS 네임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네트워크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게 그 인터넷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단지 보안에 약간 취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트 사이트 VPN을 서로 연결하시면 온프레미스랑 애저랑 중간에 이제 VPN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게 되면은 그럼 훨씬 더 보안적으로 안정성 있게 연결할 수 있겠죠.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안, 오늘 주제가 사실은 보안이죠. 보안을 떼놓고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죠. 특히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때는 중간에 데이터 날아가는데 그거 누가 쑥 보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인데, 그때 사이트 사이트 VPN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안전한 채널로 연결하셔서 데이터를 주고 받으실 수 있어요. 데이터 플랫폼, 단지 SQL 서버 관련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써서 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다 묶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애저 상에, 클라우드 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일단은 SQL 데이터베이스,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스죠. 그리고 도큐멘트 DB, 얘가 아마 NoSQL 관련된 이런 애일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예전에 PDW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해서 SQL 서버 제품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박스에 엄청나게 고가의 비용을 들이고, 하지만 성능은 확실히 좋았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애저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애저에 올려놓고 거기서 분석하시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보이죠. 데이터 레이크 지금 열심히, 그 프리뷰 하고 있고요. HD 인사이트 이거, 가 하둡입니다. 하둡. 하둡 클러스터를 애저에 가서 클릭 몇 번으로 하둡 클러스터가 쭉 생겨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둡 뭐 이런 거랑 하고, 그리고 NoSQL 뭐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MySQL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점점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데모 뭐 별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애저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SQL 서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되고, SSMS 가지고 내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건데, 반대로 그러면 애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맛보기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애저 포탈이거든요. 레트로 UI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그냥 대시보드 나오고, 뭐 볼까요? 어떤 종류의 리소스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애저에서 새로 만들기 하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저희가 아는 VM 관련된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른 벤더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OS 뭐 이렇게 딱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SQL 서버도 미리 깔아서 뭐 쓸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서비스 다 올려서 그 사용 가능하게 해요.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윈도우즈 서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SQL 서버, 저희가 지금 VM에 SQL 서버 올려놓고 쓰는 것도 미리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조금 더 신기한 거 보면은 오라클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나?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점점 마이크로소프트 나가는 방향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있을까요? 또 오늘 데이터 저장소 관련해서 볼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큐멘트 DB 저장소, 여기다 저희가 이제 백업 파일이나 아니면 실제로도 SQL 서버 데이터 파일도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몽고랩, 이거 몽고DB 관련된 애거든요. 아래 보면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제공을 합니다. 또 네트워킹. 네, 아까 저희가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결하나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VPN 장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가상 네트워크 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 있어요. 꽤 많은 걸 제공하죠.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씩 열어서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듭니다. 서비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만들고 있을 거니까 네, 계속 늘어나겠죠. 일단 들어가시는 방법은 portal.azure.com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옛날에는 이런 UI에 그 포탈이 있었어요. 이 포탈은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포탈로 아마 변경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새로운 포탈로 네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 누르면 새로운 포탈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고. 간단히 애저 둘러갈고요. 사실 여기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주제는 보안이죠. 보안인데 갑자기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클라우드랑 SQL 서버 그 하이브리드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보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이트 사이 VPN 이용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통신할 수 있어요. 이게 보안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거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가용성 그룹의 세컨더리 리플리카를 VM에 만드실 애저 VM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데이터 이제 왔다 갔다 거릴 거잖아요. 근데 가용성 그룹은 기본적으로 통신 암호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좀 별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백업, 이것도 뒤에 계속 말씀드릴 건데 백업 파일이 그럼 네트워크 날아가는 거 누가 죄다 잡아가지고 보면 어떡하나요? 일단은 백업할 때 암호화를 여러분이 하셔서 백업 받으실 수 있어요. SQL 서버 2014부터는 그 전 버전에서는요. TD 사용하셨으면은 백업할 때 그게 압축이 되죠. 암호화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넘기실 수 있어요. 게다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다른 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툴을 사용하면은 SQL 서버 이전 버전에서 TD도 지원 안 하고 그리고 백업 암호화도 지원 안 하는 이런 버전에서도 암호화나 압축을 지원해가지고 애저 쪽으로 백업 파일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안이 우선 최고고요. 최고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사용할 때 혹은 애저를 사용할 때 보안적으로 크게 이슈는 없으리라, 물론 잘 구성하시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제가 아니지만은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SQL 서버랑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보면은 물론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다른 벤더들도 있어요. 저희도 많은 그쪽이랑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제품이 사실 궁합이 잘 맞기는 합니다. 더 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요. 게다가 친근하죠. SQL 서버 쓰셨다면 사실은 애저 사용하시는데 그닥 거부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그 후발주자니까 갈 길이 좀 멀기는 하죠.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Always On 리플리카. Always On 아시나요? 보통은 저희가 Always On이라고 부르는데 Always On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할 때 사실은 고안에 가지가 두 개가 쳐집니다. 하나는 예전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클러스터링이고요. 하나는 2012부터 새로 나온 Always On 가용성 그룹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편하게 Always 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lways On 가용성 그룹 얘를 그냥 Always On이라고 불러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Always On 하면은 그냥 Always On 가용성 그룹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 리플리카 하면은 이제 그 각각 복제본을 다 리플리카라고 하죠. 그 리플리카 중에 하나를 Azure VM에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장점이 뭔가요? 그 온프레미스에 저희가 서버 두 대 가지고 일단 Always On 구성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버가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멀리 어디다가 IDC를 또 임대를 하거나 어디 사무실 하나 더 얻어서 서버를 만들고 거기다가 SQL 서버를 깔아놓고 거기에 DR을 구성하기에는 사실상 비용이 들죠. 그럼 그쪽에 관리 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 DR을 Azure 위에 올려놓는다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의 일부분은 클라우드가 해줄 거죠. 훨씬 저렴한 비용에 훨씬 편리하게 DR을 구성하실 수 있어요. 또 애저 위에 올라갔으니까 복제본들도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아, 내부적으로 복제본들. 그러니까 뭐 디스크도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있을 거고, 가용성도 충분히 유지해 줄 겁니다. 그러면 DR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DR용도 말고도 원하시면은 세컨더리 리플렉스 그 보조 복제본에서 부하 분산 용도로 쓰실 수도 있죠. 읽기 가능하게 저희가 쓸 수 있다. 읽기 가능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럼 리포트성 쿼리 같은 것들은 애저 VM에서 돌리실 수 있겠죠. 그럼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별로 성능의 저하 없이 뭔가 리포트 쿼리는 뭐 가장 애저 VM에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백업 역시 VM에서 받으셔도 돼요. Always on 구성하시면 장점이 뭔가요? 네. 읽을 수 있는 보조를 가질 수 있다랑 백업을 굳이 그 지금 운영 막 비지한 서버에서 굳이 백업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매우 장점입니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예 Always on 가용성 그룹을 구성할 때 보면은 그냥 일반 복제본 추가, 이게 그냥 저희가 아는 그냥 서버 추가하는 거고요. 애저 복제본 추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데모가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이미지만 이렇게 찍었는데, 보조 복제본 추가를 누르면은 얘가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 VPN 같은 걸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새 VM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 VM 만들고 쭉 진행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백업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거기에 알아서 저희 DR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훌륭하죠? 데모가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리고 Always on 가용성 그룹의 그 DR 용도로 Azure VM 쓰는 거 말고 또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백업 용도로 많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백업을 클라우드에 받아야 되나요? 왜 당연히 로컬에 받으면 좋죠. 로컬에 받으면 좋지만 로컬에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디스크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로컬에 보관을 했다가 로컬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다 손실이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백업 받는 것들이 매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애저 블록 스토리지, 그냥 저희가 그 스토리지 만든 다음에 거기다 백업 하시면 돼요. 풀 백업, 로그 백업, 디퍼런셜 백업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백업 받은 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그 백업 받은 걸 가지고 온프레미스 쪽에 복원을 할 수도 있고,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애저에다가 VM 올려놓고 거기다 복원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쓸모가 굉장히 많은 기능입니다. 이게 뭐, 애저 쪽에 백업 받을 수 있는 게 그 2012부터 지원을 해요. 지금 2014가 최신 버전이죠. 내년쯤에는 2016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빨리 나오죠. 네. 근데 2012, 서비스 팩 1, CU 2번을 설치를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애저의 스토리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스토리지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 건가 하면은 저는 옛날 거로 만들게요. 여기다가 추가하고 저장소 이름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되게 유니크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선지 이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게 SQL 캠프 2번. 네, 이런 거 없네요. 사실 아직까지 웬만한 건 없긴 합니다. 빨리 선점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타입들을 정해야 되죠. 보면은 지역 뭐 중복, 로컬 중복, 뭐 리드 액세스 지점, 뭐 이렇게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애저 관련된 세미나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네. SLA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요. 금액도 나와요. 친절하죠. 되게 친절합니다. 그냥 저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할 거고, 좀 비싼 거긴 하지만, 네. 그리고 얘를 어디서 만들 건가 하면은, 되게 많은 지역에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일본 동부에 만들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가 일본 서부인데, 일본 서부보다는 일본 동부가 더 네트워크 환경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성능이 더 좀, 속도가 더잘 나와요. 그래서 일본 동부 쪽으로 연결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 그럼 쭈루루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저는 뭘로 할 건가 하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 SQL 캠프라고 되어 있는 요 스토리지 계정 가지고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스토리지를 만들고 나서 그 스토리지에다가 컨테이너라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치 저희가 드라이브 하나 할당 받은 다음에 그 안에 폴더 만드는 거랑 동일해요. 폴더를 저는 백업 1이라고 만들었고, 그럼 누군가는 이제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는 게 주소 아까 했었죠. SQL 캠프 점 뒤에 블럽 점 코어 점 윈도우즈 점 넷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컨테이너 이름, 저희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SQL Backup Test.bak라고 백업 파일을 만들어라. 근데 예전하고 틀린 문법은 to 디스크 간의 to URL.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요 주소만 알면은 아무나 내그 계정에 들어와가지고 백업을 받으면 곤란하니, 그 위에 크레덴셜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크레덴셜을 하나 만들 건데, 아이덴티티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름이고요. 시크릿은 네,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키값을 하나 줘요. 그 키값을 시크릿이라는 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기본 액세스 키를 카피에다가 갖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입력하고 일단은 먼저 크레덴셜을 만들고, 그리고 URL에 있는 주소에다가 백업을 하면은, 백업할 때 with credential에서 나는 이 인증 가지고 스토리 접근해서 백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백업을 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네, 잘 되네요. 그럼 방금 제가 백업 받았는데 일본 동부에 방금 전에 이제 백업 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엄청 빠르죠?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작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컬에 받는 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로 넘기는 거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크거나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으면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느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일본 동부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옵션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그냥 통짜 DB가 백업 받아진 건데, SQL 서버를 쓰실 때 백업 받을 때 백업 압축 옵션이 있죠. 백업을 압축해서 백업을 받는다라는 거는 네트워크로 넘겨야 될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받아서 넘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의 옵션을 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넘기는 시간이 더 적게 들어요. 자, 여기서 보완 하나 더. SQL 서버 2012, 4 이상을 쓰시면은 어떤 옵션이 있나 하면은 백업할 때 백업 파일을 암호화하실 수 있습니다. 2012까지는 TDE를 써야지 백업 봤을 때 백업 파일이 암호화가 됐거든요. 근데 2014를 쓰면은 백업 파일 자체에 암호화를 할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마스터 키를 생성을 하고, 아마 저는 마스터 키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증서를 하나 만듭니다. 백업 받을 때이 인증서를 가지고 암호화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인증서 가지고 복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똑같이 백업할 때 컴프레션하고 인크립션 옵션을 같이 주면은, 그러면 압축되면서 암호화도 되면서 요 백업 파일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죠.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중간에 그 네트워크 날아가는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잡았어요. 백업 파일인 것 같아. 다 잡아서 되게 잘 만들어 봤자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DE보다 얘가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어요. TDE는 그 데이터 파일 자체가 암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압축 옵션을 써도 압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 백업 받을 때 암호화하는 거는 압축도 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보여요. SQL 서버 2016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이제 몇달안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몇달안 있으면 나올 거니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좋아진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백업 받을 때 파일을 좀 나눠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디스크에 받을 때 백업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2 디스크는 뭐 1번 파일, 2 디스크는 2번 파일 해가지고, 파일을 여러 개 나눠서 받으면은, 백업을 받으면은, 그럼 파일 쓰는데 이렇게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업을 URL 쪽으로 받는데, 애저 쪽으로 받는데, 얘도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2014에는 안 돼, 이전 버전은 안 되고, 2016만부터 된다고 합니다. 약간 그 방법이 좀 틀리기는 한데,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크리덴셜을 만드는데, 예전하고 좀 틀리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시크릿에, Shared Access Signature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크리덴셜을 만들어야 된다. 위에는, 주소를 잘 집어넣어야 되고요. 여기는 컨테이너 주소가 집어넣고,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할 거니까, 두개 나눠서, 크리덴셜을 만들죠. 하나는 백업 1번, 하나는 백업 2번. 그리고, 아까 만들 때는 그냥 키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는 사실은 그, Shared Access Signature는 이렇게 아래 시크릿을 만드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컨테이너 주소에다가 1번, 2번 컨테이너 나눠가지고 백업을 받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네, 잘 되는군요. 그러면은 백업이 양쪽에 나뉘어서 받쳐져요. 전 지금 그 로컬에 있는 VM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얘가 SQL 서버 2016 CTP3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파일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백업 속도도 줄이고, 네트워크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이렇게 백업 받습니다. 개수를 계속 늘리면 더 성능이 잘 나오겠죠. 네, 이렇게 쓸수 있는 방법도 2016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데모가 됐고요. 네. 그럼 저희가 애저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요. 저장소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는 건데, 매번 제가 그 파일을 보기 위해서 계속 여기 들어가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SSMS에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연결해서 보면은, 아이고. 여기 Azure 저장소라고 있거든요. 저장소에 연결을 하면은, 그럼 아까 SQL camp 하고, 그리고 키값. 키값 저장하고 연결하면은, 그러면 저장소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SSMS에서 저장소에 내 백업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보려면은, 컨테이너, 바로 그 연결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얘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거는 삭제 뭐 이런 거 말고 없습니다. 뭐 데이터의 속성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요. 그래도 파일이 뭐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 정도만 알수 있어도 되게 편리할 거라 생각이 돼요. SQL 서버 2014에서 또 새로운 백업 방법이 나왔어요. 이거 클라우드 백업 전용인데 잘안 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잘안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일단은 클라우드에 같이 쓸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매니지드 백업이라고 해서 SQL 서버가 백업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유지관리 계획을 설정을 하면은 적어도 내가 백업은 언제 받고 어디에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매니지드 백업은 그거조차도 안 하셔도 돼요. 클라우드만 지정을 해주시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만 지정을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알아가지고, 풀 백업 받을 때쯤 되면은 풀 백업 받아주고, 로그 백업 받을 때쯤 되면 알아서 로그 백업 받아줍니다. 차등 백업은 안 받아주는데, 풀 백업하고 로그 백업은 얘네가 알아서 받아줘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할수 있어요. 일단은 장점은 클라우드 이용할 거다라는 거랑,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약사항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안 해줘요. 그리고, 벌크 로그도 복구 모델 이런 것들은 안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1테라까지만 지원하는데, 1테라도 생각보다 꽤큰 사이즈죠. 물론 뭐 요즘에 뭐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리고 보관 주기는 최대 30일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가지고 백업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돼 이런 거 말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백업은 받아야 되긴 다 하겠는데 로컬의 디스크는 좀 아깝고 클라우드에 받으면 어쩔까?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매니지드 백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떨 때 지가 알아서 백업 받아주나 하면은 풀 백업은 언제 수행되나 하면은 처음에 구성하자마자 그리고 트랜잭션 로그가 1기가 이상 커졌을 때 그리고 풀 백업 받은 뒤에 일주일이 지나거나 로그 체인이 깨졌을 때 이럴 땐 자기가 알아서 풀 백업을 받아줍니다. 로그 백업은요. 로그가 5메가 이상 쌓이면 알아가지고 계속 로그 백업 받아줘요. 그리고 5메가가 안 차도 2시간 지나면은 받아줍니다. 전체 백업 받아도 받아주고요.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에요. 얘네들은 계속 바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바뀌어도 더 똑똑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2016에서도 매니지 백업이 있어요. 2016에서 매니지 백업이 있는데 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백업까지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량 로그 복구 모델 얘는 안 됐었는데 얘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014에서는 스케줄 같은 것들은 제가 지정 못했는데 2016에서는 스케줄도 원하시면은 지정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 간단히 한번 보죠. 일단 프로션은 이래요. MSDB에 보면은 스마트 언더바 어드민이라는 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몇개 보이실 겁니다. 얘 스마트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얘네들이 이 스키마로 되어 있는 얘네 이 프로시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드 백업 관련되어 있는 프로시저들을 묶어놓은 애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드 백업해라라고 지금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특정 데이터베이스 이름 적고 그 리테이션 딜레이 뭐 이런 거 적고 얘도 역시 애저 쪽에 갖다 놔야 되니까 크레덴셜이 필요해요. 이건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얘도 애저 쪽에 올라가는 거니까 암호화 해줘야지 안전하겠죠.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인증서는 뭘로 쓸 건지. 인증서 타입은 인크립트 할때 타입은 인증서로 쓰고 그리고 그 인증서 이름은 얘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인크립트 돼가지고 클라우드 쪽에서 백업 받아줘요. 애저 크리덴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쓸 거고 그리고 인증서만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매니지드 백업 서트 해서 인증서를 하나 더 만들고, 네, 이미 있나 보네요. 이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업을 수행을 하면은 실행.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백업 받는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정을 SQL 서버 쪽에다 알려준 거고, 제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풀 백업은 됐을 거예요. 풀 백업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역시나 데이터베이스가 작아서 이미 됐겠죠. 컨테이너 이쪽에 쌓일 것 같은데. 아마 열심히 백업하고 있을 겁니다. 백업해가지고 언젠가는 클라우드 어딘가에 올려줄 거예요. 이게 옛날 그 툴인데 저는 이게 좀더 익숙해서 저장소 네. 여기 잠깐 보시면은 백업되어 있는 게 올라왔네요. 지금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도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테스트 DB가 알아서 백업 받아줘 있는 게 여기 보이네요. 앞으로는요, 제가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거나 뭐 트랜지션 로그가 쌓이거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풀 백업이나 로그 백업 알아서 받아줄 겁니다. 매니지 백업을 통해서. 2016에서는 스마트 어드민 이게 말이 좀 이상했는지 매니지드 백업 이렇게 앞에 스키마가 좀 바뀌긴 했어요.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저는 SQL 서버 2005를 써요. 아니면 저는 SQL 서버 2008을 쓰는데 애저 쪽에다가 백업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컬에 백업 받은 것들을 무식하게 손으로 뭐 애저 쪽에 올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애저 툴이라 윈도우즈 애저 툴이라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주소는 이러이러한데 그냥 빙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빙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윈도우즈 애저 툴 이렇게 검색하시면 툴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얘는 어떤 툴인가 하면은 서버 쪽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시고 내가 특정 폴더나 뭐 이런 쪽에다 백업을 받으면 얘가 알아가지고 클라우드로 올려주는 애예요. 한번 보죠. 네, 툴은 되게 잘 안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안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이 규칙에 따라가지고 클라우드 쪽으로 계속 백업을 해줄 수 있는 툴입니다. 일단은 보면은 백업 경로 특정 공간에 백업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bak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클라우드 쪽에 저장소 아까 계정 만드는 것처럼 그쪽으로 백업 1이라는 컨테이너 밑에 암호화를 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백업이나 백업 압축이나 아니면은 암호화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못 받았던 애들도 요 툴을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추가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규칙. 로컬 컴퓨터의 모든 경로는 좀 위험하니까 특정 경로. 예. 아까 저는 D에 백업 하고 별표.trn 아까는 bak 했으니까 다음 저장소 이름 SQL 캠프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거 그대로 쓰죠. 그리고 스크립 키는 컨테이너는 백업 1 아까 만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 누르면은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다음 자 여기서 암호화 할 겁니까? 네 암호화 할 거예요. 암호는 얘는 뭐 저기 인증서 가지고 암호화하는 건 아니고 패스워드 가지고 암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압축할 거니? 네, 압축할 거예요. 그 마침 그리고 네 그러면은 요 백업이라는 폴더에 .bak나 .trn이라는 파일 하나 생기면은 얘는 읽어다가 그냥 애저에다 계속 갖다 올려놔 줄 거예요. 한번 해보죠. 진짜 되는지. 네. 제가 테스트 DB에 그 D의 백업이라는 데다가 테스트 DB 언더바 툴.bak라고 로컬에다가 백업 받을 거거든요. 로컬에 백업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클라우드에서 확인해 보면은 네. 보이시나요? 테스트 DB 언더바 툴에 .bak 파일이 있고요. 뒤에 .ensk 파일이 있어요. 제가 암호화해서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갑니다. .ensk 파일은 되게 작은 파일이고요. 아마 암호화 관련된 파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 위에 있는 .bak 파일이 실제로 백업 파일이에요. 네. 1년 안 넘었죠. 내년 4월이면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고 2008에도 보면은 2008 알토 말고 2008 쓰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에디션에서 압축이 안 돼요. 뭐 그런 애들은 이런 툴 아까 아이고 네 애저 툴 뭐 이런 거 한번 잘 이용해 보실 수 있지 않나 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SQL 서버 데이터 파일을 데이터 파일 뭐 LDF, NDF 다 애저 쪽에 올리실 수 있어요. 뭔가요? 온프레미스 쪽에 SQL 서버 엔진이 있고요. NDF 파일하고 LDF 파일은 클라우드에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마이그레이션 할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 요런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잘 돼요. 로컬에 는 그냥 SQL 서버 엔진, 실제로 데이터 파일은 클라우드에 가능합니다. 그럼 클라우드에 한번 갖다 놓으면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쪽에 그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뭔가 디태치에다가 그 애저 VM이나 이런 쪽에 갖다 어태치하기 편하겠죠.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디스크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사장님이 디스크 안 사주세요. 그래서 트랜잭션 로그만 로컬에 놔둬. 그리고 MDF 파일은 클라우드에 놔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재미가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얘도 아까 같이 shared access signature를 일단은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아니요, 다른 쪽으로. 크리덴셜을, 아, 자격증명은 이미 만들어 놨군요. 그리고, 원래는 파일에 로컬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클라우드 쪽에 주소로 파일을 생성을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안 돼요. 네. 왜 안 될까요? 여기 아마 지금 요 시크릿 요거의 시간이 아마 지나서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잘 만드시면은 가능해요. 원래 데모의 법칙이라고 데모가 100% 성공할 일은 없잖아요. 네. 시간 공개상 일단은 먼저 넘어가도록 하고,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잘 안 쓰실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끝났는데, 스트레치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 2016에서 나온 기능인데, 일단 DB 테이블 중에서 히스토리성 테이블들을 Azure 쪽에다가 올려놓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Azure 쪽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쓸 때 마치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어요. 테이블은 실제로 Azure 쪽에다가 다 마이그레이션을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저는 로컬에서 셀렉트 별표 프롬 하고서 해당하는 테이블 찍으면은 걔가 알아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뿌려줍니다. 이게 스트레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려놓고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쓰는 거는 SQL 서버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히스토리성 테이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죠. 잘 조회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로컬 디스크는 계속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돼요. 내부적으로는 올린 다음에는 링크 서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끌고 올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컬에 데이터 많이 쌓여있는 거 시스토리니까 잘 안 뒤져볼 거야. 그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건데, 여기서 좀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테이블에 제가 특정한 룰을 둬서 특정한 그 뭐 작년 데이터 이전 것들만 클라우드에 올려주세요. 이런 게 되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통으로 올리던지 안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로드맵에는 분명히 특정 규칙 이상 되는 거 이렇게 올려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2016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치 테이블이 지원이 되고요. 그 스트레치 로우는, 그러니까 필요한 행만 넘기는 거는 아직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아쉽기는 해요. 간단히 보도록 하죠. 네. StretchD DB, 요건 DB 이미 만들어 놨고요. 테이블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서버 입장에서 얘는 데이터를 아카이빙을 리모트에 하겠다라는 옵션을 실행시켜줘야 돼요. 실행. 그래서 옵션을 켜주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 편하게 UI에서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보면은, 이게, 제가 잘 안 되는군요. 네, 확대, 참, 네. 확대입니다, 확대. 이게 스트레치를 한글로 하면 확대래요, 확대. 더 좋은 의견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RTM 버전 나오기 전에 빨리 말씀해 주시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대입니다, 확대. 이 데이터베이스, StretchDB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확대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일단 로컬에 마스터 키가 필요해서 마스터 키가 없으면 만들라고 나오고요. 이미 있으면은 있는 키값 제대로 넣어주세요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여러 개만 테이블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여기 중에서 어떤 테이블을 클라우드로 올릴지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 테이블. 네. 그럼 얘가 유효성 검사를 해주고요. Run X 표시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애저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애저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서버 쪽에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거. 얘가 그 계정만 넣으면은 자기가 이런 계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네, 뭔가 로그인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제대로 되면은 이제 어디에 올릴 건지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계정 뭐 이런 구독 선택하시면 될 거고, 지역은 어디로 할 거야? 기본이 브라질인 거는 ABC 순이어서 그렇겠죠. 저희는 일본 동부 쪽에 가까우니까 원하시면은 브라질에, 일본 동부에 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건가 하면은, 그냥 아까 저희가 했던 블랍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SQL 데이터베이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서버를 만드셔도 돼요. 아니면은 기존에 하는 Azure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것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쓰셔도 돼요. 새로 만들기 하면은. 네. 그럼 이제 그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이름, 패스워드, 그리고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 온프레미스 서버만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화벽으로 접속할 애의 IP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성환경이어서. 네, 전딱 IP 하나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다 막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누르면은 제가 여태까지 설정했던 내용도 쭉 나오고, 마침 하면은 얘가 SQL 데이터베이스, 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거기에 나머지 내용도 쭉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 쭉 올려줄 거예요. 시황에다 먼저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은 DMV, 요 DMV를 확인 가능해요. DB, RDA, Migration Status. 아직 사실은 그 CTP 버전이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행이 몇 행씩 어떻게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보여요. 쭉 보이고, 그리고 요 테이블의 데이터가 다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면은 SP 언더바 스페이스 유즈드 요거 치면은, 예전에는 데이터 로컬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딱 보였는데 사실 그거밖에 없었죠. 이제 뒤에 모드라고 옵션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로컬에 지금 몇행 남았어, 클라우드에 몇행 올라갔어,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가게 되면은 로컬 온리 하면 여기는 빵건일 거고요. 그리고 리모트 온리, 얘는 이제 전체 행수만큼 나오겠죠. 그럼 다 올라간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셀렉트 하면은 클라우드에서만 데이터 가져올 겁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의 데이터가 한 1000만 건 정도 돼요. 근데 아, 이거 다 히스토리성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잘안 보는데 가지고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스트레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죄다 클라우드에 올리면은,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데이터 사이즈도 크고.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는 제가 조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니요. 조회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쓰시던 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애만, 애를 통해서 접속만, 데이터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얘가 뭐 이게 완성된 버전이에요. 이게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기능이 더 나올지 몰라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제 많이 쓰시나요? SQL 서버 복제를 쓰시게 되면은 일단은 구독자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도 구독자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복제 뭔가 좋은 장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땅한 서버도 없고 지리적으로도 좀 멀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러면은 아까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그쪽을 구독자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별 제약은 없고요. 구독자 집어넣을 때 얘가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주소거든요. 그거 집어넣고 잘 연결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단 업데이트 가능한 구독, 이게 뭐죠? 구독자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그 내용이 계시자 쪽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거랑 P2P 복제, 서로 데이터 변경한 것들을 서로서로 반영해주는 요 복제 유형은 지원을 안 합니다. 트랜잭션 복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SQL 서버가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사용하려면 Azure를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Azure,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 업무에 잘 맞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여기 조금 더 남아있을 거니까 앞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뒤에 있는 네트워킹 세션도 가지 마시고 좀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 친분도 쌓으시고 이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